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 기획특집 조선노동당은 혁신해야 한다를 듣고 계십니다. 김정은이 당 차한 건 70도를 맞아 자신의 통치 실적을 적극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김정은의 대내외적 평가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4년이 됐는데요. 네네. 김정은 정권에게 당 찬 건 70주년이 주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70주년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이 아주 좋아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네. 북한은 주로 5, 10주년 되는 해를 꺾어지는 날을 해가지고 네. 그 어떤 행사, 기념일을 아주 크게 성대하게 개최를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70주년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당 창건 기념일이 첫 번째 꺾어지는 해예요.
아, 정주년.
그래서 예.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김정은이 이제 행사를 크게 하는 그런 북한이 당 국가 체제지 않습니까? 당이 네.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특히 당 창건 기념일에다가 김정은이 초점을 맞추고 아주 네. 성대하게 하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한 4년 동안 집권을 했으니까
네.
이제 자기의 위상을 강화하고 네. 대외적으로도 뭔가 위상을 과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전쟁 전승 기념일이 이제 러시아에도 있었고
네.
그 중국에도 있었는데 두 번 다 네. 무력 시위를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 군사 퍼레이드보다 더 크게 더 성대하게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북한 당 창건 70도 행사는 북한 정권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과연 박 나라에서도 다른 네.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 초청된 인사들을 보면 좀 예. 다른 나라에서 이 당 창건 70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급의 사람들이 좀 초청이 된 걸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
뭐 드러나는 인물은 사실 중국에서 네. 그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가 지금 뉴스에 뜨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지난 5월 달에 러시아 전승절 기념일에 네. 참석하겠다고 해놓고 막판에
네.
불참을 해가지고
예.
푸틴이 크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북러 관계를 봤을 때 러시아가 고위급을 보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중국 예. 외에는 고위급 인사가 많지 않겠다.
그렇죠. 지금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북한이 그 2013년 핵실험하고 나서
네.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그해 2013년 7월 달에 ARF 회의 때
네.
그 북한이 갔는데 사실 그 ARF는 아시아 국가들이
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아주 굉장히 냉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북한이 핵실험하겠다 뭐 미사일 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각 국가들이
네.
보내고 싶어도 지금 저런 국가하고 보냈을 때 관계를 강화하는 게 오히려
네.
국제적으로 이미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데 아마 북한 외무성에서 각국 예. 대사한테 어떻게든 불러내라 뭐 해서 아마 하위급 간부들이
네.
뭐 관리들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고위급은 어렵고 실무자급에서
예 실무자급에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중 관계 계속 삐걱거린다 이런 지적들이 네. 나왔는데요.
네.
이번에 중국 공산당 서열 5위 류인산 네.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 방북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시진핑 정부, 그러니까
네.
그 후진타오 정부 때까지 김정일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뭐 장쩌민도 주석도
네.
북한을 갔었고 후진타오 주석도 북한을 갔었고 그 외에도 하여튼 지도자급 인사가 17번인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는 그 고위급 인사 관계 전 부주석급이 최고위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뭐 굉장히
네.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참 미묘한 게 이 상무위원이 중국의 상무위원이 7명이 있는데
네.
왜 하필이면 5위일까?
네.
유인산이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로 따지면 5위인데
네.
그 시진핑 주석이 안 가더라도 2위, 3위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왜 5위일까? 이제 하여튼 고위급은 보내는데 어느 격을 맞춰서 보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중국이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네.
중요한 거는 이 유인산이 어쨌든 상무위원이고 고위급이니까 뭔가 북중관계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돌파구가 되려면은 북중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네.
문제는 분명하게 북핵 문제입니다.
네.
북핵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자기 국가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북핵 문제가 미국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빌미가 되고
네.
그것이 결국 중국을 포위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 때문에
예.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네.
유인산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간다고 해도 북중 관계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유인산 이 간 것도 사실은 의전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뭐 네. 다른 건 또 한 네. 가지 그걸 좀 넘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모든 의사 결정이 김정은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네.
김정은을 북경으로 초청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져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건 쏘더라도 좀 먼 미래를 봐서 일단 김정은을 좀 불러들여서
네.
한번 정상들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네.
또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되고
네.
그래서 혹시 김정은 초청하는 어떤 친절한 메시지를 갖고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 주요 국가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적 위상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자기 할아버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네.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교활하고 영민하고 참 다르게 어려운 상대 이렇게 평가를 네. 했고 또 그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두려움과 존경심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김정은에 대해서는 나이 서른밖에 안 된 애숭이이고 그리고 철부지 같은 좌충우돌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네.
그런 인물로 지금 그게 되고 있고
밖에서도
그렇게 예 밖에서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김정은에게 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알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 자기를 애숭이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대해서 더 도전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강하게 보이려고
예 강하게 네. 보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가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사실 김정은이 이제 4년이 다 되는데
네.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맨 처음에 인민생활 향상하고는 그다음에는 뭐 스키장 북한 실정에 맞지도 않은 스키장 건설하고
맛있는.
그것도 엄청나게 네. 큰 스키장이죠. 그 우리 영평 리조트 4배에 달하는 겁니다.
네.
스키장이. 그다음에 무슨 전 세계에서 단일 목장으로 가장 큰 세포 등판이라는 목장 건설하거나
네.
그다음에 대동강에다 물놀이 그러니까 선상 레스토랑을 만든다든가
네.
뭐 이런 철부지 없는 짓들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측근들을 막 잔혹하게 처형하니까 일각에서는 저놈 사이코패스 아닌가
예.
막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런 모습들이 외부 세계에서 보는 북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철없다.
네.
국가 지도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그 최고 지도자가 된 다른 나라 대통령은 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예.
김정은이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철부지나
그렇죠.
좀 독재 정치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또 다른 나라 정상들이 회담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북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네.
정상회담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네.
김정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오히려 외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을 기피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러시아를 안 간 이유도 물론 내부적 당시에 현영철 처형이라는 내부적 문제도 있었지만
네.
자기가 국제무대에 나가서 경륜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려웠던 거죠.
네.
자기가 그런 까미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네요.
자신이 없죠.
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정상회담이라는 거는요.
네.
일반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사전에 다 합의되고 가서 사인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은 쇼에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정상회담은 지도자가 과거 김정일, 우리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노무현 대통령 딱 마주 앉아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그 정도 되려면은 상당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네.
뭔가 협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은 사실 그런 능력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잘 나서질 않으려고 한다. 그런 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이 선전하는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게 예.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대표되는 이른바 자의적 핵 억제력을 큰 업적으로 꼽고 있는데요. 예. 박사님께서는 이걸 업적이라고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네. 업적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바깥으로는 무력을 과시해서 네. 어떤 그야말로 자기들이 억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대남 측면에서는 남한을 어떤 군사적으로 네. 확실한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어떤 능력을 과시했다. 네. 우리를 좀 떨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업적을 과시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출범하자마자 네. 2013년 2월 달에 핵실험을 빵하고 지금 또 이제 3년 네. 지나서 다시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뭐 헌법에다가 핵보유 명시를 한다거나 핵보유국 네. 법령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그 핵무기 경제건설 뭐 병진노선이라든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핵무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김정일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핵이라는 단어도 빼고 그냥 억제력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썼죠. 많이 네. 쓰다가 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노골적으로 핵 억제력이라고 쓰고 또 중요한 거는 뭐 자기들이 위협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우리 군사훈련에 대응할 때 핵 공격으로 퍼부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핵 공격에 대한 언급까지도 아주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절대적으로 자기 정권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예. 업적이지만 예. 근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난 네. 70년 동안 네. 항상 외부에,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를 강조하고, 네. 그 다음에 미제 침략을 강조했거든요. 네. 6.25가 미제 침략이라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침에 대해서 항상 세뇌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기들의 국방 안보는 지키고 과거에 다시 식민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세뇌교육에 의한 네. 그런 인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네. 물론 최근에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핵무기로 니들이 식민지 인민으로 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선전할 때 인민들 네. 중에는 상당 부분이 아 이제는 내가 핵을 가졌으니까 네. 이런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김정은 지도력에 대한 칭송, 충성.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인민 경제를 상당히 강조해 왔는데요.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경제가 좋아졌다고 보시는지요?
아 예. 그 김정은이 뭐 등장하자마자 인민생활을 네. 향상시키겠다.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 뭐 네. 그게 이제 2012년 4월 달에 공개 연설로 해서 네. 떠드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2012년에 6.28 방침하고 2014년에 5.30 담화라는 게 있습니다. 5월 네. 30일 담화. 거기에 보면 이제 경제관리 개선 조치죠. 네. 개선 조치라고 해서 이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율경영, 독립채산제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국에 19개 경제 특구죠. 네. 개발, 경제 개발구로 해가지고 특구, 외자 유치를 해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 설치를 했어요. 네.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야심차게 추진했다고 봅니다. 네.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아까 마식령 스키장 얘기했는데 마식령 네. 스키장 관광 사업이거든요. 네. 최근에 순환공항 증개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2청사.
예. 네. 그 순환공항 증개축도 비행기 몇 대 뜨지도 않는데 네. 거기다가 증개축을 한 것도 관광사업을 야심차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네. 최근에 삼지연공항도 지금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 지금 그러면서 관광사업에 네. 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금강산, 마식령 스키장, 명사십리,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저 한경도 칠보산, 백두산, 이렇게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해 왔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어떻게 인민 생활에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시나요?
사실 그 네. 김정은이 추진한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스키장 같은 경우는 네. 평양 바로 옆에 있다면은 네. 평양 인민들은 잘 살거든요. 네. 그러면 평양 바로 옆에 있겠다면은 스키를 타러 갈 수 있겠죠. 네. 김정은이가 마식령 스키장을 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인민들이 여기 와서 스키를 타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상상하면 내가 매우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평양에서 마싱령 스키장까지 가려면은 하루 종일 걸리고 안에 1박 2일로 가야 될 겁니다. 교통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네.
또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전시성, 낭비성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세포등판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걸 만들어놨는데 네. 소가 없어.
아, 예. 고기를 뭐, 먹이겠다
예.
했는데.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런 네. 대표적인 전시성, 인민들을 위한 게 아니다.
네.
그다음에 경제개혁 개방조치를 했는데 개혁조치는 네. 과거에 그 화폐개혁하다가 방랑기가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주요 그 관료들이 네. 개혁조치를 시달을 해도 개혁조치를 밀고 나가질 않아요.
네.
이거 잘못 손댔다가 자기가 처형당할까 봐. 그러니까 개혁조치 자체가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개혁 잘못하다가 체제 무너진다라고 또 이게 원로들이 이제 네.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조금 향상됐다라는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계획된 게 과거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시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놔둬서 인민경제가 좀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작년부터 북한이 대가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제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안 좋은데도 인민경제는 네. 상당히 지금 안정돼 있다. 뭐 잘 산다는 것보다는 과거같이 무슨 뭐 대기근이 들어서 뭐 아사자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상당히 안정돼 있단 말이죠. 그거는 시장에 시장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 인민들이 시장에 가서 거의 90% 이상의 인민들이 시장에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김정은 정권이 시장을 활성화되는 것을 그냥 보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 중요한 이유는 김정은이 외화벌이 통치 자금을 과거에는 당정군의 각 기관들이 북한 내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끌어다가 외국에 팔아가지고
네.
그거를 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고 중국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죠. 특히 동북 삼성의 경제는
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내다 팔기보다는
네.
외화벌이 물건을 가지고 북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북한 시장에 있는 매대 관리비를 매대에 대해서 세금을 뜯고 그다음에 거기다 물건 팔아 가지고 그 뭐야 저 충성 자금으로 바치고
네.
시장을 김정은 정권이 통치를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활성화되고 인민경제는 좀 안정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에 시장을 비교적 좀 자유롭게 놔둔 반면에 사회적 통제는 강화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 사회 통제는
네.
2009년도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딱 되자마자부터
네.
아주 그 당시는 이제 김정일이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내부가 좀 그러니까 사회를 바짝 조였죠. 조였는데 중요한 거는 탈북자 문제하고
네.
외부 사조 유입이죠.
네.
이 두 가지가 체제를 흔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네.
강력한 뭐 검열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그 북중 접경 지역에 최근에는 철조망도 굉장히 많이 쳐졌습니다. 과거에는 철조망이 없었는데 탈북자 난속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네.
국내 유입되는 탈북자가 지금 굉장히 감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탈북자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사회 통제 강화의 효과는 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그 외부 비데오를 봤는데 남한 비데오를 봤는데 걸렸단 말이죠.
네.
그럼 돈 주면 무마가 되거든. 중간 관리들이 다 부정부패 비리로 지금 물들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강화해서 어떤 어느 정도 효과는 거뒀지만
네.
실질적으로 초기의 목적은 거두지 못하고 그냥 북한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김정은 정권 4년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예.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이 2012년 4월 달에
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면서 아주 수줍은 청년으로 나타났는데
네.
그다음에 자기 스위스 생활에서 봤던 스키장, 뭐 목장, 그다음에 선상 레스토랑
네.
그거 파리 세느강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인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어린 마음을 나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장성택이 자기 고모부가 자기 권력을 위협하고 있고
네.
뭐 밑에서 자기를 그 자기 권위를 좀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난폭한 지도자가 돼갔습니다. 그 돼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한두 번 휘둘러 보니까 네. 여기 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거든. 이 권력에 취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잔혹한 그 절대 권력자, 권력에 취한 모습으로 뭐 일부에서는 사이코패스라 그러지만 네. 김정은이 그 노 간부들,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이 나온 TV 장면을 입 모양을 분석해 보면은 네. 거의 욕설이 됩니다. 그 노 간부들한테 그 정도로 아주 잔혹한 독재자로 변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일성 1세대 창업, 김정일 2세대 수성, 철없는 부잣집 아들 3세대가 네. 나라를 말아먹는 네. 그런 과정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냉정한 평가시네요. 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 당창권 70도를 맞은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적 평가를 간략하게 진행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